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좀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도들. 그들이 예전에도 몇 번 만났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늘 대제사장의 승리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늘 그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위협하던 그러한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뜰에서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할 때에도 그 위협스러워서 위협이 돼서 압도돼서 뭐라고 말할 줄을 모르다가 그냥 예수님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해버렸던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겁먹고 또 두려워하며 벌벌벌벌 떨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의 모습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이상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우습게 여겼는데 더 이상 우습게 여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왜 변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움츠리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며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바람 빠진 풍선 같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쭈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임하여졌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큰, 원래 자신보다도 몇 배나 더 팽창하게 되는 큰 풍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담대함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의 가능성을 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단적으로 이건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음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혹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사가 뭔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음모에 들어간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에 우리들은 그래, 뭔가가 또 있을 거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뭔가가 남아있습니다.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사실은 외계인이 아닐까? 하나님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우리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어느 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전부를 채운 게 아니라 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닌 게 있는 것 같아.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속이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부분이 결국은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우게 되는 거야. 그 속에서 바람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불어넣어도 그게 구멍이 뚫려니까 그게 쑥 빠져나가는 거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바람이 쑥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나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는 믿겠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겠지만 어떻게 그 나라를 구현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양쪽에 서게 되거나 아니면 높게 되거나 정권을 탈취하거나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단이 일어났구나. 이제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게 자기들의 마음속에 바람이 빠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풍선이 되어버렸죠. 바람 빠진 풍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도 그 자신도 예수님이 별 어떤 성과를 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자기 자신도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이외의 것을 또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인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의 충만함을 통해서 야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이게 100%구나. 이게 온전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주신 특별하신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혹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혹시 또 뭔가 새로운 어떤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걸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야 이게 전부구나. 이걸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 그들이 담대해지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근거는 바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학문적인 성과를 쌓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채워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대단한 학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 배움의 과정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가 대제사장들에게는 신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마태복음 19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뭘 말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 속에 함께 있을 때 거기서 말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불평할 수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배워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들의 담대함으로 나왔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이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으로 나왔어. 그래서 표현할 수 있게, 나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받은 은혜를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이러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까지. 그런데 성령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러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경험 속에도 있겠지만 저에게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수련회 가서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방언을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수련회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이번 수련회 은사를 삼아라 그래서 무슨 은사를 삼아야 할까. 근데 하여튼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여튼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도 방언 은사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방언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방언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간구도 아니냐, 이번 수련회 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 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수련회 마지막 날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서 제 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걸 잘하면 어학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잘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뭐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언 중에 일본어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방언을 해서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방언을 또 해석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뭐로 했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시험 볼 때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은 그게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나면은 답을 가르쳐주는 답을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블라블라블라블라 답이 딱 나오면 딱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걸로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가 더 좀 덜 공부하게 되고 내가 더 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아무리 일본어 방언을 주세요. 왜 맨날 날랄라만 합니까? 일본어 방언을 주세요. 일본어 방언을 주세요. 일본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통변을 하게 해주세요. 통변을 하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 쓸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 라블라블라 해도 이게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라블라블 혼자 가다 라블라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주신 거지? 방언을 주셨지만 방언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쓸데가 없겠어요? 왜 쓸데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않으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막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걸 내 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성령께서 성령에 항해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일들로 사용하는 걸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내 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한동안 방언도 안 했어요. 하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입만 아프고 그냥 주여 주여 얼마나 아파요. 주여 주여 그럼 입도 안 아파요. 근데 방언은 라블라블라 입을 많이 움직여야 돼.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피곤해. 없는 게 낫겠어. 그러다가 이제 재수하게 되는데 그게 방언이 쓰이더라고. 재수를 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네? 학교는 떨어지고 재수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마음은 타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뭐 얘기하는데 뭐라고 우리말로 얘기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방언이 막 너무 좋아. 그냥 막 마음을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려고 하니까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 듣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라블라블라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그런 고통을 주님한테 착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모면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되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할 말을 알려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담대하게 하시니까 내가 담대하고 하나님이 평안하시니까 내가 평안하고 그럴 때 바로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던 사람은 늘 우울해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한숨 쉬던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이 보니까 되게 담대하네 평안하네 되게 소망이 있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뜻으로 기도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뜻으로 기도. 하나님 그거 없으면 저 죽어요. 아니 그거 안 되면 저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죽어갑니다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때를 쓰게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변화를 또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삶을 보면 기드온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밀을 밀틀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어.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반낮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죽이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밀을 밀틀에서 타작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빻는 데서 썼는 데서 이 밀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하려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무섭고 두렵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랬던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늘 내가 뭐 난 제일 작은 자인데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아예 별 볼일 없는 분인데 우리 출신은 아예 뭐 누추한데 이거 누가 늘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위축되며 자존심 없고 그리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러한 근데 바로 그가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뭘 한다 뭐 사람들한테 뭘 하나 아유, 귀찮아 그냥 집안에만 있는 집안사람 안방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원래부터 아주 능력있고 활동적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연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너로 미디안 사람을 극복하게 하겠다 했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렵고 왜소하고 혹은 또 겁 많고 하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아유 주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시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의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며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의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고기와 무교 전병에 불을 붙였는데 이 천사가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왔어요. 불 나오는 지팡인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여서 이게 이렇게 불타 올라갈 때 아, 그 불을 타고 사자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고서 이제 기도원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누구를 본 거냐?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탁 자기가 깨닫게 됐을 때 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계심과 능력 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건 그거지만 또 이게 더 있습니다 하고 그보다 더 큰 어떤 다른 문제를 내놓으면 그러면 그 내놓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내놓은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낙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 그걸 사용할 줄 알아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면, 충만케 하시면,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원도 자기가 드리는 그런 예배와 그 예배 속에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설사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그가 또 뒤로 나아갑니다. 6장 11절, 6장 11절에 36절, 6장 36절 그게 부족하다 할 때 기드온이 하나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정말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대답을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친구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친구들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을지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하나 상의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답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그리고 그 징조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던지 양털에만 이슬이 없던지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주변 사람한테 백날 물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까? 그건 참 좋은 거야.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나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할 수 있대. 또 해도 된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표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변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체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찾으세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꽉 채워지고 그게 중요한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할 말을 주시옵고 또 지혜를 주옵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베드로가 되게 주옵소서. 이전 범인인 줄 알았으나 범인이 아닌 특별한 사람인 것을 주님 안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오늘 이 밤에 또 은혜 주시라오니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